대법원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농단, 특활비 상납 등 14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미 확정 판결이 난 공천개입 사건을 더하면 총형량은 징역 22년입니다. 박근혜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되자 청와대는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거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이라면서도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무장한 수천 명의 군인들이 의사당을 에워싼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꼭 일주일 남겨놓고 하원에서 또 탄핵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두 번 탄핵을 당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아직 상원 표결은 남아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500명대를 보였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거리두기 조정을 논의하고 있는 방역당국은 카페 등 일부 업종에 대한 규제는 풀되 거리두기 2.5단계와 5명 이상 모임 금지는 계속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대책의 청사진을 JTBC에 공개했습니다. 변 장관은 서울 지하철역 주변에 1, 2층짜리 건물을 묶어서 맞춤형 고밀 개발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나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알박기 같은 문제를 해결해서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이 본인과 가족 회사의 이익과 관계가 깊은 법안들을 최근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원에 포함될 땅을 소유한 강 의원이 이런 땅에 대한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도 발의해서 이해 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겨울 축제들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제 주위엔 사람들이 이렇게 여전한데요. 축제가 취소되면서 얼음 어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처음 물음표가 찍혔던 2016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입니다. 모두 앞에 징역 22년, 180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 35억 원도 확정됐습니다. 오늘부터 JTBC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로 호칭을 바꿉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입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유죄로 결론난 혐의는 모두 14가지입니다. 여러 대기업에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수백억 원을 내라고 하고 삼성그룹에서 정유라 씨 승마 지원금 등 뇌물을 받은 것,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종 지원 등을 배제한 것,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현금으로 34억 원 상당 특활비를 받은 것 등입니다. 대법원은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도 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같은 결론을 냈지만 검찰이 다시 상고했고 대법원이 오늘 파기환송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마지막 재판까지 쟁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중 일부였는데 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해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를 합하면 형기는 모두 22년입니다. 박 씨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씨에 이어 네 번째로 징역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판결 뒤 박 씨의 지지자들은 대법원 주변에서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쳤다가 흩어졌습니다. 이로써 국정농단 재판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JTBC 취재팀은 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4년여의 시간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보셨듯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는 단 한 번도 국민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형이 확정돼야 한다는 사면의 요건은 갖췄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확정됐으니 이제 사면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 내에서 함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통합과 나라의 품격을 생각해서 당장 사면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고 김기현 의원도 분열의 리더십은 더 이상 안 된다며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사과를 사면의 전제 조건으로 걸어선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친박근혜계 정치인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오늘까지도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 대출 의원은 역사의 법정은 오늘의 법정과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진태 전 의원은 현 정권이 남을 처단할 자격이 있느냐며 갑자기 정부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면론을 먼저 꺼냈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만 하고 사면과 관련해선 당의 정리를 존중한다고만 한 겁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일단 오늘 판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박근혜 씨 선고에 대해서 국정농단 사건의 마무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촛불혁명과 국회 탄핵소추에 이어서 법원의 사법적 판단까지 연결해서 언급을 하면서 국민의 뜻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합니다.
네, 오늘 청와대를 주목한 건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면에 대한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청와대는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할 텐데 여기에 답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사면에 대한 입장을 말할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앞으로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선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더 분명한 입장을 밝힐까요? 예를 들면 한다, 안 한다, 혹은 검토하겠다, 검토하지 않겠다 정도까지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똑 떨어지는 입장을 말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급을 하더라도요, 지금으로선 사면을 논의하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식의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일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최근 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요, 지난주에 통합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연초에 사면론 꺼내면서 썼던 표현과 겹쳤습니다. 다양한 해석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번 주 신년사에서는 이 통합을 포용으로 표현을 바꾼 바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힐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안 밝힌다면 당분간 사면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요, 최소 내년 전후는 돼야 사면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사면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이런 여론에 대해서 문 대통령도 최근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충분히 알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꼭 일주일 남겨놓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두 번이나 하원에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 상원의 표결이 남아있습니다. 임중주 특파원의 보도를 보시고 바로 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연방의사당을 무장한 주방위군 수천 명이 에워쌌습니다. 의회 내부도 경비 군인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임시 막사 같은 모습입니다. 금속 탐지기도 새로 설치됐습니다. 이런 낯설고 삼엄한 분위기에서 탄핵 절차는 시작됐습니다.
We are debating this historic measure at an actual crime scene.
이어진 표결 결과 찬성 232, 반대 197표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의회 난입 사태가 발생한 지 꼭 일주일 만입니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cited this insurrection, this armed rebellion against our common country.
공화당은 이탈표가 거의 없었던 2019년 첫 탄핵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의원 10명이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With a heavy heart and clear resolve, I will vote yes on these articles of impeachment.
재임 중 탄핵은 앤드루 존슨,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두 번이나 불명예를 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최종 탄핵 여부는 상원에서 가려집니다. 상원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재도전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워싱턴의 임종주 특파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실제 탄핵이 되느냐입니다. 하원에서 공화당의 이탈표가 10표라면 상원에서 부결됐던 지난번 탄핵 때와는 공화당의 기류가 달라졌다고 봐야 할까요?
네, 우선 탄핵에서 반란표 10표는 전례 없이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상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충족하려면 적어도 17표의 이탈표가 공화당에서 나와야 합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큰 수치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공화당 상원의 지도부에선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아직 최종 결정을 안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투표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 맥코넬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탄핵 심판을 서두를 계획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취임 전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원의 탄핵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이후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퇴임한 대통령이 탄핵당한 적은 없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법적 논쟁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탄핵을 통해 공직 진출을 봉쇄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마녀사냥이자 엄청난 분노를 부를 것이라며 반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막상 하원에서 통과된 뒤에는 탄핵에 대한 언급은 없이 어떤 폭력도 안 된다며 자제를 주문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There is never a justification for violence. No excuses, no exceptions. America is a nation of laws. Those who engaged in the attacks last week will be brought to justice.
바이든 당선인은 성명을 내고 탄핵 심판과 긴급한 현안을 같이 다뤄야 한다며 취임 초 탄핵 정국에 현안이 묻힐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이 살아있었다면 손이 좀 바빴을 것 같은데 좀 답답하겠네요. 무장 시위 얘기도 지금 나온다면서요.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둔 워싱턴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우선 주 방위군이 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력은 6천 명 수준인데 취임식 때는 2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주요 시설은 철조망으로 도로는 콘크리트 장애물로 차단됐습니다. 마치 요새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하철역 10여 곳도 금요일부터 차례로 폐쇄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524명이었습니다. 사흘째 500명대입니다. 조금씩 안정이 되고 있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정부가 오는 토요일에 거리두기 등을 어떻게 할지 발표할 예정이죠. 2.5단계에 더해서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건 그대로 하되 밤 9시 전에 카페에서는 앉아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차 유행은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뜻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미터로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한 게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시설을 닫게 하거나 영업금지 시간을 정한 것도 영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운영 제한 시설의 생계가 곤란하고 또한 방역 수칙과 관련해서 업종 간의 형평성의 문제 제기 등은 이번 거리 두기의 한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국 카페 사장 연합회는 오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카페가 조금 더 위험하기 때문에 영업시간 내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이렇게 근거나 데이터를 제시해 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판매하는 제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차별을 둔다는 게.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 관계자는 형평성을 위해 9시 전에는 카페 매장에서도 음료를 마실 수 있게 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헬스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도 일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밤 9시 이후 식당 영업 금지, 5명 이상 모임 금지 등은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관련 확진자가 700명 넘게 나오고 있는 BTJ 열방센터 관련해선 아직도 검사를 안 받은 사람이 1,300명이 넘습니다. 다녀간 사람들의 명단을 허위로 작성한 데 이어서 조직적으로 위치를 속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에서만 쓰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제주에 있었던 것처럼 속이라는 지시가 있었던 겁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QR코드를 찍으면 제주에 다녀갔다는 기록을 남기는 모바일 앱 제주 안심코드입니다. 관광객이 가게에서 코드를 찍으면 다녀간 기록이 남습니다. BTJ 열방센터가 이 앱을 이용해 방역당국을 속이려 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24일 인터콥에서 보낸 메일입니다. 열방센터 참석 시 숙지사항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앱으로 QR코드를 찍어 제주도에 있는 것처럼 속이라고 적혔습니다. 제주에 있는 회원이 QR코드를 미리 찍어 보냅니다. 이걸 서울의 회원이 본인 휴대전화로 찍으면 당시 제주에 있었다고 속일 수 있는 겁니다. GPS 위치를 바꾸는 앱도 소개합니다. 모두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정황들입니다.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계속 늘어 713명입니다. 3,000명의 집회 참석자 중 1,300여 명이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상주시와 경상북도는 열방센터의 법인 취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BTJ 열방센터 핵심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전 심사도 오늘 열렸습니다.
명단 제출 왜 늦게 하셨어요?
무슨 소리 하냐고요. 다른 사람 얘기해요.
구속 여부는 밤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경찰은 인터콥 대표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2,000명 넘는 주민들을 모두 검사하고 있습니다. 3번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오늘 네 번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주민도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에 걸리면 위험할 수 있는 중증 장애인 200여 명이 살고 있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아파트 앞 공터에 아예 임시 선별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빨리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첫날부터 줄을 길게 섰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흘 새 주민 8명이 감염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15명까지 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주민과 방문자 등 2,300여 명입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주민은 앞선 3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가 4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다른 주민 중에서도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아파트에 중증장애인 200여 명 등 감염 취약계층 수백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끼리 모임을 하다 감염이 확산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부주의한 개인 방역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현주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가 됐는데 선거운동을 강행한 겁니다. 앞서 캠프가 제출한 확진자 접촉 명단에도 이 후보의 이름이 빠져 있어서 일부러 뺀 거 아니냐 하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코로나 대책에 대한 공약이 저는 제1호 공약이 되어야 한다. 시장이 되면 코로나를 극복하고.
하지만 캠프가 우선 뚫렸습니다. 수십 명이 모이는 행사를 열었는데 여기서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 8명이 나온 겁니다. 이 중 한 명은 이현주 후보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캠프가 방역당국에 제출한 행사 참석자 명단엔 이 후보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당국은 사흘이 지나서야 직접 행사 사진을 조사하다 이 후보의 참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참석자들과 악수도 하고 연설도 했다는 걸 뒤늦게 확인한 겁니다. 그 사이 이 후보는 선거 관련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캠프가 이 후보의 이름을 일부러 빼놨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당국의 통보 이후 대응을 놓고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공약 발표를 예정대로 했고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계속해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야 검사를 받았습니다. 캠프 측의 해명은 행사 참석자가 많다 보니 실수로 이 후보의 이름을 빠뜨렸다는 겁니다. 검사 받으란 연락도 기자회견 중에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사를 받고 능동 감시 대상자인 상태에서도 이 후보는 선거 관련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 후보의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자가격리자로 지정돼 오는 19일까지 모든 일정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 후보는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코로나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관할구청은 이 후보 캠프가 모임 제한 인원도 초과했다고 보고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을 앞두고는 정부가 백신 종류별로 접종하는 장소를 나누기로 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관이 어려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보건소 같은 접종센터에서 맞고 그렇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일반 병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개인이 백신을 골라서 맞을 순 없습니다. 또 한 사람당 4만 원 정도 하는 접종비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관련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종류에 따라 맞는 곳이 달라집니다. 당장 다음 달 들어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 백신은 민간 의료원, 즉 동네 병원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따로 접종센터를 지정합니다. 공공의료원이나 보건소가 지정될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70도로 옮겨야 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접종 1시간 전 해동하고 한 세트 5명분을 동시에 접종해야 합니다. 공공접종센터에서 전담하고 집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달 안에 초저온 냉동고 100대를 사기로 했습니다. 1분기 안에 모두 250대를 들여와 각 센터에 배치합니다.
모든 백신이 수입한 거든 국내 생산이든 그 물류센터를 거쳐서 다시 해당 의료기관으로 배송되는.
접종 대상자는 백신 종류를 고를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리 통보되고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요양시설 등에 있는 고령층을 위해 의료팀이 백신과 함께 이동해서 접종하는 백신 버스 등 보완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비용 지원을 위한 계획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핵심 관계자는 2회 접종에 한 명당 4만 원가량의 접종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건보 재정 투입을 위해 관련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군의관이나 행정공무원 등도 동원할 방침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되면 요양시설에 있는 고령층부터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다른 우선 접종 대상, 그리고 49살 아래 일반 성인들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죠. 그런데 활동량이 많은 30, 40대가 백신을 먼저 맞아야 사망자도 확진자도 낮출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도 3분기에 하기로 한 이들의 접종 시기를 더 당길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누가 먼저 맞아야 할까?
어르신이랑 애들 먼저 맞는 게 취약하니까 아무래도 그쪽 먼저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먼저 맞아야 되겠는데요. 많이 활동량이 많으니까. 어르신들은 사실 집에서 잘 안 나오셔요.
정부는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5살 이상 고령층도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49살 이하 일반 성인들은 이르면 3분기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량이 많은 30, 40대가 먼저 백신을 맞아야 효과가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획대로 60세 이상부터 접종을 시작하면 확진자 수는 31% 줄어듭니다. 반면 30, 40대부터 접종하면 확진자는 60%, 사망자는 52%나 낮출 수 있습니다. 활동량은 30, 40대가 가장 많고 10대와 2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2차 차단 효과도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동시에 최대한 좀 줄이려면 경제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30, 40대의 접종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아예 인도네시아는 의료진 등 최우선 접종 대상자 다음으로 고령층이 아니라 젊은 노동인구에게 백신을 먼저 접종하기로 했다고 영국 BBC는 보도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도 의미 있는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접종 순위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3분기로 돼 있는 접종 순위가 2분기까지도 당겨질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임상의학저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북한이 8차 당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어제 평양체육관에서 화려한 기념 공연을 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했고 2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체육관을 가득 메웠지만 마스크 쓴 사람은 없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무대 정면과 좌우 벽면에 설치된 3면 스크린에 백두산 천지의 웅장한 모습이 비칩니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스크린을 배경으로 합창과 무용 공연이 이어지고 화려한 조명 아래 집단 체조가 펼쳐집니다. 8차 당대회 폐막을 기념하며 평양체육관에서 연 경축 공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뒤 개최된 실내 공연 가운데는 가장 큰 규모의 공연이란 평가입니다.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정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흡족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듭니다. 그러자 2만여 석을 가득 채운 관중들이 환호합니다.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비서 등 당 간부들도 자리했고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김 위원장 바로 뒤편에서 수행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직급이 강등된 김여정 부부장은 뒷줄에 자리했습니다. 공연 참석자 중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 자리씩 떨어져 앉는 거리 두기도 없었습니다. 8일간 이어진 당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쓴 모습이 포착된 건 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던 부문별 회의 때뿐이었습니다. 당대회 일정 대부분을 노 마스크로 치른 건 방역 체계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당대회가 끝나면 실시할 것으로 관측됐던 열병식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가 오는 17일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분석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제 날이 좀 풀렸지만 지금 여기저기에서 한파 후유증이 있습니다. 물이 얼면서 물탱크와 연결된 관이 깨졌고 날이 풀려 얼음이 녹으면서 물줄기가 터져나온 겁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시 강추위가 온다고 하니까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계단을 따라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눈앞이 온통 물바다입니다. 의정부의 한 아파트 옥상에 있는 물탱크가 새면서 꼭대기층부터 물이 계곡물처럼 흐릅니다. 탱크 안에 물이 얼 때 깨진 겁니다.
2시 되니까 눈 떴을 때는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막 폭포수처럼 한 5시쯤 정리가 됐어요.
올여름 폭우에도 아무 일 없었는데 일부 세대엔 집안까지 물이 샜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상암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바가지를 들고 길게 줄을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막 폭포처럼 물이 막 쏟아져 갖고는 수심 빈속해 됐잖아요. 119 차여서 당장 뜰물 줄 테니까 각 집마다 통을 받고 오라고 그랬고.
수도실 관이 터져서 물이 끊겼다가 자정이 다 돼서야 복구됐습니다. 금천구의 아파트 단지에서도 며칠 사이 동파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4층 집이 얼어가지고 5층으로 물이 역류해가지고 그 마루 베란다고 다 넘쳐가지고 문을 열고 복도로 다 쓸어서 내뱉고.
어젯밤 소화설비 배관이 터지면서 5개 동의 수도 공급이 멈췄습니다. 복구 작업은 오후까지도 이어졌습니다. 한파가 물러가고 날이 풀렸지만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관 속 물이 얼어붙으면 부피가 커져서 관에 금이 가는데 추위가 풀려 물이 녹으면서 뒤늦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번 주말입니다. 금요일 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계량기 함에 이제 골고루 보온재가 다 들어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집을 오래 비우는 경우가 있으면은 물이 가늘게 흐를 수 있도록.
JTBC 이자연입니다.
가수 승리는 군에 입대해서 지금 군사법원에서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에게 9번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5년 전에 술집에서 시비가 붙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상대방을 때렸다는 혐의입니다. 승리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가수 승리에 대한 7번째 군사 재판에서 군 검찰이 특수폭행 교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지난 2015년 말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승리가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를 불렀다는 겁니다. 폭력배들은 시비가 붙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검찰은 승리는 유인석과 공모해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승리는 이미 상습 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수폭행 교사까지 더해지면서 혐의가 늘어났습니다. 승리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도 승리와 성매매를 했다는 여성들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승리 측은 성매매 여성인 줄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승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 전 대표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닝썬 게이트를 처음 제보했던 김상교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김 씨는 소녀시대 멤버 효연의 사진을 올린 뒤 2018년 버닝썬 클럽 안에서 마약에 취해 있던 사람이 누군지,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누군지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 노동자를 때리는 일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김포입니다. 출입이 등록되지 않은 친구의 차를 타고 온 뒤에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는다며 침을 뱉고 욕설을 하고 주먹질까지 한 겁니다. 경비노동자 두 명을 때렸는데 한 명은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CCTV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흥분한 남성을 친구가 말리지만 의자를 던지고 계속 욕설을 합니다.
왜 앉으니? 야, 들어가지 마오겠다, 저놈이야.
경비노동자를 위협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립니다. 다른 경비노동자도 폭행합니다.
시댁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얼굴 친척 때리고 했다.
지난 11일 자정에 가까운 시각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단지의 CCTV 영상과 당시 녹음된 음성입니다.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말을 종합하면 30대 입주민 A씨는 친구의 차로 자신이 사는 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차라 차단기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초소에 있던 경비 노동자들이 방문 차량은 정문을 거쳐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유도 없이 오더니 침을 막 뱉는 거예요. 침을 못 뱉게 한다고 이렇게 입을 틀어 막았는데 그 사이에 주먹이 날라와가지고 제 코를 난타를 한 거죠.
A씨에게 맞은 경비 노동자들은 57살 B씨와 60살 C씨입니다. B씨는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 줄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당하면서 제대로 한 방 맞아가지고 뼈가 세 군데가 부러졌답니다.
C씨도 갈비뼈에 통증을 느껴 입원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워낙 정치도 좋고 공포스러울 정도였어요. 그 상황이 너무 소름끼치더라고요.
이 단지 주민 200여 명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준비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제주의 카지노에서 돌연 현금 145억 원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조금씩 사건의 실마리가 잡히고 있습니다. 사과 상자 12개, 300kg에 달하는 돈 뭉치를 여성 용의자가 어떻게 혼자 옮겼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공범으로 지목되는 용의자들이 더 있습니다. 최근에 카지노 VIP 금고 등에서 찾아낸 126억 원이 사라진 145억 원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제주 카지노 145억 원 도난 사건의 궁금증이 하나씩 풀리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자금 담당인 말레이시아 국적 여성 임원 A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145억 원은 5만 원권 지폐로 29만 장, 사과 상자 12개, 무게론 300kg에 달합니다. 여성 혼자 카지노 밖으로 어떻게 빼냈을지가 미궁이었습니다. 경찰은 공범 2명을 특정했습니다. 모두 30대인데 카지노 직원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A씨와 짜고 내부 보안 절차에 따라 돈을 옮겼습니다. 돈은 원래 A씨 금고에 있었는데 81억 원은 VIP 고객 금고에서 40여억 원은 제주시 모처에서 발견됐습니다. 공범들이 VIP 고객으로 가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돈이 피해 금액인지 아니면 또 다른 돈인진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훔친 돈이 맞다고 해도 약 20억 원의 행방은 아직 묘연합니다. 사건을 풀려면 무엇보다 용의자를 잡아야 하는데 임원 A씨와 중국 국적 공범 한 명은 이미 해외로 달아났습니다. 남은 공범 한 명은 국내에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카지노 측은 본사 자금일 뿐 카지노와 관련 없다며 계속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용의자들을 뒤쫓고 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박 전 시장의 죽음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측에선 이후에 거짓과 억지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늘 법원이 의혹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다른 서울시 전 공무원에 대해 선고를 하면서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서울시 직원이었던 정모 씨의 재판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등장했습니다. 정 씨는 동료 직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A 씨는 박 전 시장에게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내고 냄새 맡고 싶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고발이며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 측은 반겼습니다.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셨다라는 게 피해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성폭행 혐의도 인정했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문제를 놓고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목적이 정당해도 과정에서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주장, 또 크게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당시 급박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문제는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의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와 이어진 형사처벌이 출국금지 문제로 뒤바뀔 순 없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11시쯤 인천국제공항에 있었습니다. 태국 방콕으로 떠나려다 항공기 탑승구 앞에서 가로막혔습니다. 긴급하게 출국금지를 당한 건데 그 절차가 정당했는지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쟁점은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소속된 검사가 법무부에 허위 서류를 내서 승인을 받았는지입니다. 출국금지 요청서에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로 끝난 김 전 차관 사건의 번호를 적었고 긴급 출국금지 뒤 6시간 안에 내야 하는 승인 요청서에 잊지도 않은 내사 사건의 번호를 적었다는 의혹입니다. 위법이 있었다면 누가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법무부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이 성범죄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거부해왔습니다. 공항에 가기 일주일 전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차관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던 시기였습니다. 검찰이 2013년과 2015년 두 번이나 김 전 차관 사건을 불기소로 끝낸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란 시각도 있습니다. 반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더라도 그 과정이 적법하지 않으면 정당성을 잃는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그 출국금지 절차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제 위치에서 말할 입장이 못됩니다.
안양지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자료를 검토 중이고 조만간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이번엔 저희 뉴스룸이 단독으로 추적한 내용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해 충돌 소지가 큰 법안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들 회사의 빚을 갚는데 주주인 아버지가 돈을 대줬다면 현행법상 명백한 증여입니다.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선 이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만약 법이 통과되면 가족 회사를 이루고 있는 강 의원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됩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강기훈 의원이 두 달 전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주주가 법인의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인, 즉 가족이 얻는 이익은 증여 대상에서 빼자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부모가 자녀 회사 주주일 경우 회사 빚을 갚기 위해 자기 돈을 줘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모두 증여세 납부 대상입니다. 만약 법이 바뀌면 강 의원과 가족 회사는 직접적 수혜 대상이 됩니다. 강 의원 부인과 아들은 일진단조 공동 최대 주주입니다. 모 기업은 강 의원이 공동 대표인 일진금속입니다. 두 기업 사이에는 이미 수십억 원대 금전 거래 등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부의 증여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세금 없이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거겠죠.
강 의원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것이라며 정경련사나 한국경제연구원도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이해 충돌과 무관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강 의원이 소속 상임위와 전혀 무관하게 결국 강 의원 가족도 이익을 볼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또 최근 강기훈 의원은 공원 같은 공익사업을 위한 땅은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금은 조세 원칙에 따라서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강 의원이 갖고 있는 약 2,100평의 땅은 곧 공원이 만들어질 자리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 사파정동 일대입니다. 곳곳에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가음정 근린공원 사업에 수용될 땅이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토지주들과 보상 관련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곳이 지역구인 강기훈 의원은 공원 예정 부지에 땅 7,036제곱미터, 약 2,100평을 소유 중입니다.
사파정동 152번지라든지
여기는 가음정 공원은 맞네요. 생길 예정이고 아직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계획은 있고 뭐 보상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강 의원은 석 달 전 나중에 이 땅을 처분할 때 본인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땅을 지자체에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됩니다. 이런 지적에 강 의원 측은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적 조치로 특별한 희생이 수반됨을 고려한 것이라며 과거 다른 의원들도 발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국회의원 본인이 곧바로 혜택을 입게 되는 법을 스스로 대표 발의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부당한 재산 증식이나 사적 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감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강원도의 한 저수지 앞에 제발 오지 말아달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얼어붙은 강마다 얼음 낚시를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코로나가 걱정인 겁니다. 밀착카메라 연지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은 완전히 얼었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대부분의 겨울 축제는 취소가 됐습니다. 이곳은 얼음 낚시로 유명했던 강원도 춘천시의 지촌리입니다. 매년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던 곳인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낚는 것은 빙어가 아니라 코로나19일지도 모른다는 현수막만 나부끼고 있습니다.
강으로 통하는 길목에는 낚시객을 막기 위한 초소가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제재하니까 못 가지 뭐. 낚시지라. 서에서 이틀 하루 이틀 쉬고 저기 살 구마고. 코로나 때는 다 불안하지 뭐.
들어온 차들이 되돌아 나갑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비슷한 모습이 반복됩니다.
인터넷에 빙어나 춥으니까 네. 축제 같은 데 제야 그냥 소류지 같은 그런 걸로 포인트 찾아서
그나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곳입니다. 차로 15분 거리의 한 마을. 얼음 위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출입 통제를 알리는 빨간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모두 다섯 개가 넘는 텐트들이 쳐져 있는데요. 모두 낚시를 하거나 야영을 하려고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여럿이 모여 식사를 하고 마스크 안 쓴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넓은데 저렇게 사람 내뺏는다고 그거 못하게 하고.
마스크는 어디 없어요?
마스크 없어요. 엄마 여기 혁 좀 하세요.
조금만 참아달라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얼음 위에선 구멍 뚫기가 한창입니다.
지금 구멍을 뚫는 기계로 얼음 낚시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원해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기도 하는 겁니다.
근처 상인들에게 겨울철 얼음 낚시는 용돈벌이 기회이기도 합니다.
5분의 1이 안 되죠, 이제. 우리가 이걸 안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와요.
얼음 어는 곳마다 상황이 비슷합니다.
도로가에는 이렇게 많은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데요. 다 낚시하러 온 사람들이 몰고 온 차들입니다. 지금 이 나무 사이에는 빙어 낚시하지 맙시다. 코로나19를 멈추기 위해 우리도 잠시 멈춰달라는 이런 현수막을 주민분들이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을 잠깐 내려보면 낚시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집에 있으니까 막 화딱 지나서 죽겠어.
코로나19 거리 두기로 집에 있는 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불을 피우고 여럿이서 밥도 먹습니다. 마스크도 안 낀 채 취재진에게 술을 권합니다.
하나 이거 먹어요. 기호에서 한잔 해봐요.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마을 주민들 장사 안 하고 손해 안 받겠다고 그런 데 오는 거예요.
코로나 감염 우려로 화장실까지 막았지만 소용없습니다.
저런 데 막으면 화장실도 막 놓고 막 그래도.
아무리 말해도 얼음낚시 매력을 찾아옵니다.
자제를 좀 요청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프랜카드 걸고 해도 안 되니까 좀 어떤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좀 차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직접 나섭니다. 장애물을 싣고 와 강으로 향하는 길에 설치합니다. 입구를 끈으로 묶고 현수막도 다시 걸어놓습니다.
현수막은 맨 처음에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인터넷에 올려요. 자꾸. 낚시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것도 잠시 현수막 사이로 낚시객들이 오갑니다. 얼음이 밤이 찾아오면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습니다.
밤에도 텐트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위에서 하루를 묵고 갈 예정인 건데요. 밤에는 이렇게 발밑에 낮에 뚫어놓은 이런 구멍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면세무소나 시에서 또 나오니까 편하게 밤에 반납되려고 하는데.
지자체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낚시를 막을 근거가 없어 순찰을 도는 게 전부입니다.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모두가 답답한 마음입니다. 나가고 싶고 답답한 마음을 풀고 싶습니다. 조금씩만 더 참는다면 모두가 함께 계절을 즐길 날이 조금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요? 밀착카메라 연주환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희 취재진을 만나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고밀개발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역 근처나 중공업 지역에 1, 2층짜리 낮은 건물들을 묶어서 높은 아파트로 다시 짓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알박기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개발로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지하철역 주변 골목입니다. 1, 2층짜리를 비롯해 오래된 낮은 건물이 많습니다. 정부가 서울 전에 내놓는 공급 대책은 이런 역세권의 낡은 주택가나 공업지대에 높은 아파트를 짓는 게 핵심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JTBC 기자와 만나 서울 지하철역 앞에 많은 1, 2층짜리 건물을 묶어서 고밀 개발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정하지 않고 서울의 307개 지하철역을 모두 후보지로 놓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취임식에서 내놓은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힌 겁니다.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변 장관은 현재 역주변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짚었습니다. 땅 주인끼리 합의가 쉽지 않고 용적률이 낮아 합쳐도 사업성이 적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꺼낸 카드가 맞춤형 개발입니다. 변 장관은 땅을 묶어서 재개발을 하려는 이들에겐 필요한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원하는 공공기여를 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 장관이 구상하는 가장 큰 인센티브는 최대 700%의 용적률입니다. 다만 변 장관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좁은 땅에 뾰족한 연필처럼 지을 순 없다는 논리입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토지 보상을 노린 알박기가 생기면 정부가 수용하거나 조합에 반대하는 주민이 있으면 땅을 팔고 나갈 수 있는 매도 청구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반 장관은 공공기여에 대해선 임대주택을 짓거나 공원, 체육시설 같은 생활 SOC를 넣고 개발로 생기는 이익을 나누는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새해 들어서 여권 대선 주자들의 신경전이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안마다 이낙연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잠재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대표가 주장한 이익 공유제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를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 지도부를 향해 지원금으로 방역지침을 어기고 돈을 쓸어 다닐 거라 생각하는 건 국민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추진하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에 대한 제동을 걸자 반박한 겁니다.
지급을 일괄 지급을 한다. 또 소비진작 재난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방침이 정해졌는데 방역과 이렇게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
이낙연 대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지만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여권 대선 주자 1, 2위를 달리는 두 사람은 현안마다 본격적으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자 이 지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표가 주장한 이익 공유제를 놓고도 이 지사는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최근 호남 지역구의 친문 주류인 민영배 의원이 이 지사를 공개 지지하면서 양측의 경쟁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 측은 방역에 집중하면서 정책 비전을 밝혀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두 사람의 경쟁 구도가 부각되자 잠재주자로 평가받는 정세균 총리도 가세했습니다.
제도하고 하려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이루어진 연후에 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정 총리는 앞서 이재명 지사의 전 국민 지원 주장을 단세포적이라고 공격한 바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야권에선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거칠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언제까지 양보만 하란 거냐고 따지자 국민의힘은 언제 양보를 했다는 거냐, 그냥 능력이 안 됐던 거 아니냐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저와 정치를 함께 하지도 않았고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까지 나서서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늘 간만 본다며 인신공격성 반응을 내놓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안 대표가 단일화에 소극적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이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안 대표는 또 야권 승리를 위해 노력해왔는데도 계속 국민의힘이 양보를 강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 전체의 승리를 위해 작년 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저에게 더 양보하고 더 물러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양보할 뜻이 없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국민의당도 안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솔직히 제1야당이 못 나서 정권 빼앗기고 연전연패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이 먼저 해야 되고요.
그러자 국민의힘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능력이 없어 지역구 후보를 못 내고 이제 와서 양보했다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단일화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연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싫어요가 좋아요입니다. 요즘 휴대전화 열면 나도 모르게 소셜미디어 뒤적거리게 되고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글이나 사진 만나면 이거 누르게 되죠. 네, 바로 좋아요입니다. 네, 그런데 정치권에선 때로 좋아요가 싫어요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요즘 페이스북에 안철수가 변했나라는 글이 연재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2017년 대선 때 안철수 캠프 대변인 지낸 장진영 변호사입니다. 소통에 있어 안 대표는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과 다를 게 없다. 뭐 이런 표현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글에 좋아요 누른 사람 중 눈길 사로잡는 사람이 있었으니 네, 바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는 안 대표 향해 불편한 심기 드러내고 있는데요.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그 양반은 정신적으로 자기가 유일한 야당 단일 후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이런 싫어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좋아요 꾹 눌렀던 겁니다. 비슷한 사례 또 있습니다. 정초부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쏘아올린 전직 대통령 사면론 참 시끄러웠죠. 그때 국회 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에 이낙연 대표실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표의 사면론으로 시끄러운데 보좌진까지 말썽이라며 이러니까 대표 재신임까지 나온다고 쓴 건데요. 여기도 낯익은 분이 좋아요 눌렀습니다. 네, 바로 고민정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당 의원이 당 대표 비판하는 글에 좋아요 누른 거네요. 실수였을까요?
국민들의 판단이 먼저 내려지는 게 선별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걸 보면 최소한 사면론에 한해선 이 대표의 생각 확실히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 혹은 뭔가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일, 정치권에선 충분히 가능한 모양입니다. 다음 브리핑 집안 싸움입니다. 이른바 친문, 친문재인 진영의 내부 갈등 얘기인데요.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너무 교활하게 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걸 보면서 누군가는 이것을 깨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양 전 원장이 전두환 씨의 장세동 전 경호실장처럼 의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던 기사가 흘러나왔다는데 이걸 문제 삼은 겁니다. 양 전 원장은 소문처럼 문의 남자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2017년 대통령 되자마자 그렇게 결심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양정철을 버리는 걸 보고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조언을 했구나.
네, 그러면서 손 전 의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김정숙 여사랑 제가 무슨 절친 아니라고 100번 얘기했는데 6년을 같이 다녔기 때문에 대부분 잘 알고 저랑 고등학교 3학년 때 과외를 잠깐 같이.
절친이라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아무튼 손 전 의원의 양 전 원장 비판이 눈길 끈 건 친문 진영의 집안 싸움으로 비춰졌기 때문인데요. 그 배경엔 혹시 작년 총선 때 남은 앙금이 깔려있는 걸까요? 당시 민주당 총선 이끌던 양 전 원장, 열린민주당이 민주당 표 깎아먹을까 우려해서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무엇이 노무현 정신이고 문재인 정신이고 조금 깊이 살펴보고 그런 선택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친문 진영은 현재 한국 정치의 주류죠. 그 권력의 중심에서 나오는 마찰음.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야당에선 권력의 말기적 현상이란 비판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설 명절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 백화점 마트에는 벌써 선물 세트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는 받을 수 있는 선물 제한이 있습니다. 이 김영란법으로 부르는 청탁금지법 때문입니다. 원칙은 5만 원까지인데 이 고기나 과일, 생선 같은 농수산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선 코로나 때문에 농수산 업계 힘드니 이걸 20만 원까지 늘리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지난해 추석의 경우에 상당히 늘었습니다.
지난해 추석에도 한시적으로 허용했더니 매출이 7% 올랐다는 겁니다. 김영란법 풀면 명절 선물 더 많이 팔리더라. 농수산 업계 위해 올해 설에도 또 한 번 법을 완화하자는 게 정치인들 주장입니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난해 추석에 백화점, 마트 등에서 팔린 농수산 선물 1년 전보다 7% 매출 오른 건 맞습니다. 정치인들 말대로 김영란법에 10만 원으로 묶였던 걸 20만 원까지 풀어준 덕분이라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선물 매출이 가장 많이 늘었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조치와 관계없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선물, 또 20만 원 넘는 선물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이건 현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 마트에 왔습니다. 벌써부터 설 명절 선물을 준비해 미리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선물을 비롯한 고가 상품이 인기입니다. 아직 김영란법을 풀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지난 추석 20만 원 이상 선물 세트 매출이 11% 증가한 데 이어 올 설에도 프리미엄 선물 세트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향 못 가고 얼굴 못 보는 대신 이 비싼 선물 사서 보내자는 분위기가 매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물론 김영란법 풀어주는 것도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요.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 대부분 국민들은 금액이 비싸건 싸건 얼마든지 선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풀어서 20만 원까지 선물 허용하면 공직자와 배우자 등 400만 명, 이들에게 부탁할 게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비싼 선물 보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공무원, 그리고 저 같은 언론인한테 말입니다. 농수산물 선물 상한은 원래 5만 원이었습니다. 법을 고쳐서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번엔 20만 원까지 늘리자 더 나아가 아예 상한 없애자는 법안도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김영란법 풀어주니 명절 선물 더 팔렸다는 주장, 저희가 따져본 바로는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농수산업계 어려움 물론 고려해야 하지만 김영란법 매번 이렇게 후퇴하면 그 취지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내일 풀지 말지 결정합니다. 팩트체크.
건물에서 나오는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10km 밖에서도 보일 정도입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경기 파주의 한 단열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건물 4개 동을 태우고서야 큰 불길이 잡혔지만 공장 직원 39살 홍모 씨가 건물 안에 있는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고성군 봉포항 근처 해변에서 4에서 5cm 크기의 오징어들이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주로 수심 200에서 500m의 깊은 바다에 사는 네 오징어입니다. 국립수상과학원은 바람 때문에 바다 아래쪽 찬 바닷물이 위로 올라가는 용승 현상이 일어난 걸로 보인다면서 갑자기 바뀐 수온과 기압을 이기지 못한 네 오징어떼가 해안가로 밀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2013년 속초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7일과 8일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낡은 주택 두 채가 잇따라 무너졌습니다. 최근 내린 폭우로 물에 잠겼던 건물들이 약해진 탓입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진 집들 때문에 숨지거나 다친 주민이 10여 명에 이르는데요. 갈 곳이 없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차량을 추월하며 질주하는 트럭을 경찰차 3대가 쫓아 달립니다. 조금 뒤 앞차에 막혀서 속도를 늦추자 경찰차는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습니다. 충격으로 중심을 잃은 트럭은 그대로 몇 바퀴 굴렀고 도로 밖에 멈춰섰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서 트럭을 훔쳐 달아나는 용의자를 잡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시간 동안의 추격전 끝에 경찰은 차량 절도와 도피,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21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간이 침대가 설치됐고 의료용 냉장고 옆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이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 시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교황이 신자들을 만나던 공간에서 의료진과 고령자부터 맞게 됩니다. 교황이 백신을 맞았는지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았는데 모국인 아르헨티나의 매체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소식은 마주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도 또 외면해서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없거나 혹은 가족이 장례를 포기해 쓸쓸히 세상을 떠난 무연고 사망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가난한 삶을 살아왔고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들자 굶주림의 시간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끝내 마지막 숨마저 가난했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64살 장모 씨가 살던 서울 영등포 월세방입니다. 장 씨는 이곳에서 숨진 지 일주일 뒤에 발견됐습니다.
근데 열흘 전에 전화했는데 전화가 통화 안 되더라고. 창문을 열어봤더니만은 니들 누워 있더라고.
목수로 일하던 장 씨는 하루 번 돈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건강이 안 좋았던 장 씨는 굶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계속 좀 일을 못하고 일을 하면 한 끼라도 먹잖아요. 코로나 안 했으면 더 살 수 있었는데.
장 씨가 세상에 남긴 건 체납된 건강보험료 4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홀로 어렵게 살았지만 기초수급자가 아니어서 지자체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이제 동의를 하고 신청을 해주셔야 자료들이 이제 다 와요.
유족은 장 씨의 장례를 포기했습니다.
누가 생전 여기 한 번도 찾아온 사람도 없었거든요. 혼자 했었을 테니까.
74살 김모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 임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홀로 대장암과 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한 뒤 20년 넘게 혼자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 이웃과의 왕래도 끊어졌습니다.
얼굴 본 거는 두 번 봤어. 수박을 샀는데 너무 큰 혼자서 못 먹겠다고 가져가라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러고는 못 봤지.
김 씨를 찾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뿐이었습니다. 거동조차 어려워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노인 장기 요양등급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숨졌습니다.
혹시 자녀 있으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없지라는 말이 너무 막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들의 죽음은 마지막 숨까지 가난했습니다. 장 씨와 김 씨의 장례는 지자체 손에 맡겨져 공영장례로 치러졌습니다. 빈소부터 화장까지 세상과 작별하는 시간은 채 3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야만 하는 여행길은 덜 외로웠으면 합니다. 편히 안녕히 가십시오.
JTBC 강현입니다.
물론 마지막 길만큼은 외롭게 하지 않으려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가난과 싸워야 하는 탓에 마음이 현실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취재진은 장례를 포기하려 했던 유족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강나현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 연말 노숙 생활을 하던 형이 숨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0년 만에 들은 형의 소식이었습니다.
빌딩에서 추락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2층에서 떨어졌다는데.
어릴 적부터 형편은 좋지 않았고 어른이 된 뒤엔 각자의 삶에 쫓겼습니다.
저도 뭐 이런 게 비슷한 일 해요. 코로나 영향으로 현재 일가는 죽어있어요.
형의 사망 소식과 함께 날아든 건 2천만 원짜리 병원비 청구서였습니다.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형을 가슴에 묻으려다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처음에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못 가보고 보면 더 마음이 아플까봐.
화물운전을 하는 B씨는 지난해 7월 형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이 끊어져 생계가 막막한 시기였습니다. 지금껏 다른 가족의 장례를 혼자 힘으로 치렀지만 이번엔 지자체 공영장례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유족이 사망한 가족을 포기하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 때문입니다.
빈곤한 삶을 살았던 무연고 사망자분들의 경우에는 그 가족분들도 빈곤하신 경우가 많죠.
서울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치른 숫자는 2019년 434명에서 지난해 667명으로 50% 이상 늘었습니다. 이렇게 빈소를 지원해 공영장례를 치르는 지자체는 전체 226곳 중 107곳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상당수는 빈소도 애도의 시간도 없이 곧장 화장터로 향합니다.
다 경제적이겠죠. 뭐 그 사람들이라고 뭐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JTBC 강나현입니다.
네, 세상에 나온 지 16개월 만에 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재판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가 정인이의 부검 결과에 대한 재감정입니다. 재감정에 참여한 가천의대 법의학과의 이정빈 석좌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까지 검찰에 세 차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네. 새롭게 듣기로는 겨드랑이 부위도 때렸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좀 어느 정도의 학대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우선 그 겨드랑이 왼쪽을 보면은 이 상처를 입었다는 반응이 자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견갑골 머리에 이렇게 망치로 딱 때리면 나무가 푹 들어가죠. 그와 같이 압박 골절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합쳐보면은 여기서 때려서 압박 골절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팔을 들고 때려야 되는 데거든요. 근데 여기를 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신경 다발이 있어요. 팔로 가는 모든 신경 다발에 그게 막 충격을 받으면서 제가 한번 맞아봤는데요.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그냥 까무러쳐요. 그래서 탁 맞았을 때 넘어질 정도예요. 예. 이건 말도 못할 이 고통입니다. 아픔이라고도 할 수 없고 다리 팔이 떨어지는 아픔이라고도 할 수 없고 뭐라고 얘기를 못할 정도예요. 아마 내가 겪어본 중에 제일 강한 그런 고통 그거를 예.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요.
예.
겨드랑이 부위를 때린다는 게 사실 예. 흔치 않은 일이고
예.
또 어떻게 거기까지 때리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아동학대 건을 이제 겨드랑이 맞은 게 이것까지 해서 세 개 건이 되는데
예. 앞서서요?
그 전, 예. 그 전에 두 건 중에 하나는 옛날에 그 울산 어린이 학대 그것도 이제 그걸로 줬는데 그것들을 보면은 처음에 때릴 때는 종아리를 때려요. 근데 종아리를 때리면 남이 보니까 이제 그 뒤부터는 종아리를 안 때리고 엉덩이를 때립니다.
예.
근데 엉덩이를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계속 이렇게 치면 여기 굳은살이 배죠. 엉덩이도 굳은살이 배요. 굳은살이 배면서 때려도 안 아파요. 그 다음 택하는 데가 옆구리하고 나중에 가서는 겨드랑이입니다. 왜냐하면은 옆구리를 때리거나 조금 아파, 더 아파하고 겨드랑이를 때리면 애가 그 자리에서 그냥 자지러지게 그냥 쓰러지고 똥글똥글 굴릴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여기를 때렸는데 그냥 때리는 게 그냥 때리면 어떠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막아줘요. 때리려고 꼭 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하면은 들어서 때려갖고 애가 똥글똥글 굴르게 되는데 이건 상황이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저기 제작진은 정인이 영상은 좀 다른 자료 영상으로 대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양모 측 주장을 놓고 좀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지금 입장을 보면 화가 났을 때 가끔 때렸을 뿐 지속적인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감전 결과는 학대가 지속적이었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신 겁니까?
예를 보면은 늑골골절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나눠놓고 보면은 아주 치유된 것 있고 어떤 거는 치유 중에 있는 것 있고 어떤 거는 최근에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늑골이 부러져갖고 거의 다 치유됐다 그러려면 적어도 5개월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 5개월 이상이라 그러면 10월 13일 날 죽었고 5개월 이상이라면 5월부터예요. 5월은 입양되고 얼마 안 돼서부터예요.
예.
그러면 실제로 보면은 5월에 학대 신고가 있었고 그 뒤부터 세 번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치유된 것, 치유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새로 생긴 것 어떻게 될 거냐? 우선 이 늑골 골절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증상부터 봅시다.
예.
전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야! 이렇게 큰 소리도 못 쳐요. 하면 아파요.
예.
침도 못 뱉어요. 가래도 못 뱉어요. 웃지도 못해요. 울지도 못해요. 그럴 때마다 아파요. 그다음에 이렇게 짚고 어디 일어나려고 이렇게만 해도 아파요.
예.
그다음에 몸을 이렇게 움직여도 아파요. 그러니까 얘는 자 5개월 전에 생겼어. 그다음에 또 중간에 있어. 최근 게 있어. 그러면 5개월 전부터 계속 날라고 그러면 또 생기고 하면서 지금같이 거의 움직이지를 못한 거예요.
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잘 울지도 않는 애라고 그랬어요. 왜 안 울어? 울어야 되는데 울면 아프니까 못 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왔, 예. 신체 학대를 받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예.
한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살인죄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게 장관막 파열인데요.
예.
아이 엄마는 아이를 떨어뜨려서 그렇게 된 일이라고 하고
네.
검찰은 배를 바로 발로 밟았다는 입장인데요.
네.
발로 밟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얘기를 좀 들 수 있을까요?
떨어뜨리는 건 좀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더 발로 밟았다는 게 중요하니까.
예.
이 장기가 파열될 정도면 굉장히 큰 힘을 받아야 돼요. 흔히 있는 걸로 발로 차는 게 있고
예.
아주 뭐 많지는 않지만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본 걸로는. 근데 발로 찰 때는 이걸 탁 차니까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접촉면도 적으니까 배 가죽에 자국이 남아요. 근데 밟으면은 발바닥이 넓고 속도도 적고 그러니까 안 남아요. 얘는 장기가 파열이 되고 그랬는데도 예.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밟았다고 봐야 돼요.
그 짧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리면요.
예.
물론 살인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긴 합니다만 예. 그동안 사건을 많이 감정을 해오셨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의 경우는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상이라고는 하긴 어렵고
예.
제가 보기에는 이랬습니다. 16개월 된 애가 거의 비들비들하고 그 전날이고 뭐 병원도 가야 돼 꼼짝 못할 거야 되고
예.
9kg밖에 안 돼요.
예.
그런 애를 누가 봐도 밟으면은 죽을 거다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예.
일반 성인이 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가 밟아서 죽느냐 안 죽느냐 그건 예. 생각해봐야 될 문제겠죠.
예. 예.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뭐랄까요 시청자분들이 좀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예.
재감정 의견이 재판의 중요한 근거고 또. 많은 시민들이 재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예. 좀 계속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정인이의 부검을 재감정한 법의학자입니다.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왔다. 아, 다 왔어.
아, 끝났나?
마중. 마음이 가는 중. 매일 돌아오는 발걸음이 더 가벼울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당신의 평범한 오늘을 지킵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날씨에 대한 모든 것 오늘도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누런 서울 하늘. 어제 오늘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기증이었죠. 하늘이 온통 답답한 회색빛이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흑백 사진으로 보일 정도인데요.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서울은 세제곱미터당 63마이크로그램, 부산은 114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제부터 황사도 날아왔죠. 전국이 노란색으로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특히 서울은 4년 만에 맞는 1월 황사였는데요. 초미세먼지까지 겹치며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보통 미세먼지 하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피부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에 노출될수록 세포 손상과 피부 염증이 늘어난다는 건데 피부 장벽이 손상됐을 땐 더 심각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봤더니 미세먼지가 직접 피부 세포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연구팀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꼭 샤워를 하고 아토피나 당뇨 환자는 더 주의하길 당부했습니다. 탁한 공기가 언제쯤 물러갈지 보겠습니다. 내일이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이 비를 뿌리겠는데요. 비가 그치기 전과 후 날씨가 매우 다르겠습니다. 먼저 내일 오후 동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자체는 약하지만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다소 내려갈 걸로 예상됩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1월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서울은 9도, 그리고 부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날씨가 달라지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황사와 미세먼지가 내려오기 때문인데요. 늦은 오후엔 농도가 다시 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미세먼지 농도와 함께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은 모레 아침 영하 8도로 봄에서 다시 겨울 날씨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박사 김세연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